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은 찬양은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습니다. 찬양을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근심과 조급함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시간보다 내 시간표가 먼저 맞춰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가 생각한 길이 더 빠르고 안전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지점 기다림과 조급함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고 또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엄지아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아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입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배워주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하루를 살아내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들 사이에서 늘 함께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일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질문 앞에 자주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를 지르면서 제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다림이라는 말이 너무 익숙한데 막상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는 늘 불안하고 답답하거든요. 기도하는데 마음은 조급하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면서 또 앞서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기다림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찬양을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환란
찬송가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들었습니다. 아, 여러분, 기다림은 가만히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가장 바빠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에는 늘 조급함이 함께 찾아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성경은 기다림을 아주 중요한 믿음의 시간으로 말하는데요. 시편 27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단순히 기다리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기다림은 연약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믿음의 태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기다릴수록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엔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흔들리고 괜히 다른 길을 찾고 싶어져요.
그래서 기다림은 늘 시험의 시간이 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따라오는데요. 아브라함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눈앞에 보이기까지 아주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도 여러 번 흔들렸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고 기다림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다림 중에 흔들리는 제 모습이 정상적인 것 같은데요. 성경 인물들도 그랬다면 저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맞아요. 기다림 속에서 흔들리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는 아니죠. 오히려 그 흔들림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은 곧바로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예의 자리에서 또 억울한 감옥의 자리에서 이어졌습니다. 요셉의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기다림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견뎌야 하는 기다림이었죠.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기다림이라는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건 그냥 기다린다기보다 버틴다에 가까운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다림의 신앙은 현실을 외면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죠. 시편 130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말씀을 바란다는 표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결과는 아직 보이지 않아도 말씀은 이미 우리 손에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다림의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의 시선이 바뀌는 것이겠네요.
정확해요. 기다림은 하나님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을 미루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은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다윗은 수없이 도망쳤고 억울한 상황에 놓였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유효한 것인지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단순히 끝나기만을 바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기다림의 신앙은 조급함과 늘 충돌합니다. 조급함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해답을 요구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이 갈등의 자리에서 우리는 매번 선택을 해야 하죠. 하나님을 앞서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걸을 것인가 하고 말이에요.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나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나누어 보겠습니다.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들었습니다. 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갈 길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급함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길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고 계신 게 맞을까? 이 정도면 내가 나서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조급함은 늘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인데요. 성경에는 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중요한 선택을 잘못했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체되자 사울은 불안해졌고 결국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장면을 보면 사울이 굉장히 나쁜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그렇게 선택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급함이 더 무섭습니다. 사울의 선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들을 위한 결정처럼 보였고 신앙적인 행위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을 불순종으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을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신뢰가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사실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기보다 빨리 결론을 달라고 재촉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조급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마음의 태도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마음속에서 답을 정해두고 하나님께 확인을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기다림의 신앙은 그 반대입니다. 아직 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제일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종종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침묵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광야에 들어서자 곧바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고 음식은 부족하고 앞날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조급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잖아요. 그 장면이 참 모순적으로 느껴졌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죠. 조급함은 종종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익숙했던 옛 자리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안전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듣다 보니까 광야 이야기가 제 삶이랑 너무 닮아 있어서 마음이 불안해져요. 하나님을 따라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힘들어지면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 마음이 바로 조급함과 기다림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길은 빠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번에 가나안으로 데려가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광야의 시간이 길어진 건 벌이 아니라 훈련이었던 거네요?
맞아요. 기다림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에는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는데요.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무엇을 더 신뢰하는지, 무엇을 붙들고 사랑하는지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말씀에서 잠잠히라는 표현은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기다리는 동안 다른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다른 소리와 비교도 되고 또 불안도 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에는 선택이 필요한데요. 조급함의 소리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들 것인가. 이 선택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 반복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빚어가십니다.
저도 믿음이 단단해져서 선택의 싸움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네요.
아멘. 그 고백대로 살아내는 우리 내 마음의 찬양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들으며 인사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평탄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에도 조급함으로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잘 통과하는 우리 내 맘 찬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모리 형제님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또 특별히 또 4월에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가 또 잘못된 열기, 또 잘못된 그러한 기분 좋고 축제와 또 우리의 감정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것들에서 빠져나와서 영생에도 참된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가 되기를, 또 저 자신이 되기를 돌아보면서 지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개나리꽃, 진달래꽃 이런 것도 봐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지만 하늘에 있는 영광의 꽃 바라보며 아, 영생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결단을 하자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광야학교,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먼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57문의 마지막 주제인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는 목적이 무엇인가와 어떤 상태로 부활하는가에 관한 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광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네.
부활이 일어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믿는 자들을 부활하게 하사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당신의 긍휼하심이라는 속성이 최대로 드러나게 되시며 유기된 자들을 부활하게 하셨서는 그들을 정죄하심으로 당신의 공의라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이 네. 완전하게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와, 이 고백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죠. 자, 그런데 부활의 목적은 그것만 있느냐?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광 이외에 부활의 또 다른 목적으로는 택한 자들의 구원과 영광 그리고 유기된 자들의 형벌과 내쫓음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원인인데 이 원인이 악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 악인들은 부활하지 않는다. 뭐 이런 반론이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의 부활의 원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도 맞고 악인들은 그분의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덕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없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악인 역시 부활하는데 그들이 부활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경고의 진실성 때문인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부활의 목적은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목적에 이르는 방식은 악인과 의인의 경우가 다르니까 두 가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반론에 대한 결론, 악인은 부활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예요? 악인도
부활한다.
네, 부활한다. 하지만 원인은 다르다.
네.
그리고 58문으로 넘어갔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신경 맨 마지막 부분이죠.
네.
네. 이 영생에 관한 조목이 왜 맨 마지막에 오느냐. 이 맨 마지막에 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 사도신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것인 줄 알게 된다라고 했었는데 뭐였죠?
네, 영생의 교리가 사도신경의 마지막, 그러니까 나머지 조목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 온다라는 것은
네.
사도신경의 모든 조목들의 결과가 바로 이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뭐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믿냐, 예수께서 동정녀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왜 믿냐, 왜 믿냐, 왜 믿어 너? 어, 나 영생 얻으려고. 그게 이제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과 관련한 이 조목은 우리의 구원과 삶 전체의 면류관이다라고 했었습니다. 58문에서 어떤 주제들을 살펴보게 된다고 했었나요?
네, 첫 번째로 영생이란 무엇인가? 둘째로 영생은 누가 주시는가? 셋째로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네 번째로 무엇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가? 다섯 번째로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여섯째로 영생은 언제 주어지는가? 일곱째, 금생에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있다면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요. 첫 번째 주제, 영생이란 뭐냐 도대체. 이 영생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는 게 쉽지 않았어요.
네, 대답해봐. 어려웠습니다.
아, 뭐 이거 뭐냐 이거. 대답하기 어렵죠. 그래서 일단 영생이라고 했을 때 그 생자와 관련돼 생명이 뭐냐 이걸 먼저 알아보자.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생명이란 살아있는 육체에 속해 있는 뭐 영혼의 존재 또는 살아있는 존재의 활동
네, 또.
아니면 생명을 지닌 것에 합당한 일들을 수행하는 영혼의 완전성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또 뭐가 있었어요? 두 네. 가지가 더 있었죠.
네. 또한 살아있는 존재가 그 자체에게 합당한 일들을 하게 해주는 적응성. 또 하나로 영혼과 육체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으로 말미암는 것들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요. 이제 한 다섯 가지 경우를 가지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는데
네.
이 다섯 가지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은 사람은 두 가지 존재로 되어 있다. 그렇죠? 뭐하고 뭐예요?
영과 이제
네.
육.
몸.
네.
육. 그리고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 존재 중에서 스스로 살아있으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 그렇게 구별을 했죠.
네, 그 맞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건 뭐였어요?
영혼.
스스로 말하자면 살아있는 것. 네. 삶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쵸.
또 그것을 담고 있다. 아니면 그것을 활동하도록 보여준다.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었죠?
예, 네, 몸뚱아리 육체라고 했었죠. 네.
그래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것도 말하기 어려운데, 이제 우리가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생명 그렇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영혼만 있고 육신은 없어. 그럼 그걸 우리가 생명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영생할 때 생자를 이렇게 생명으로 알아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영자와 관련해 영원을 알아봤습니다. 영원을 뭐라고 말할 수 있었나요?
네, 영원도 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었는데요. 하나님처럼 시작이나 끝 자체가 없는 것을 그렇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런 분이죠.
네, 하나님의 또 작정들처럼 끝은 있으나 시작이 없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네,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죠.
네, 또한 천사들처럼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것도 영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네, 천사들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시작이 반드시 있죠. 피조물이니까. 네. 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었어요?
중생을 얻고 영광을 얻은 사람의 영원한 존재를 말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존재란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서 완전히 회복되어 완전한 지혜와 의와 복락을 소유하고 있거나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의 참된 지식과 사랑을 부여받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짧게 영생이란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하늘의 영광 그리고 완전한 복락의 상태에 필요한 모든 선한 것들의 완전한 결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문득 생각났는데요.
네.
영생을 말로 하지 않고 몸으로 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몸으로 하면요.
네.
되게 어렵네요.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뭐 에덴에서 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것을 회복이다라고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이걸 몸으로 표현하라고 하니까 혹시 목사님께서 바라시는 동작이라든가 뭐 원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바란다기보다 그냥 생각난 지금 갑자기 대답은 뭐냐? 네. 아무 말 않고 영생이 뭐야 그랬을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엄지척 최고다 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네요.
엄지손가락 딱 들고서 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계속해서 58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58문 질문. 영생의 조목에서 그대는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답은요.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지금 내 마음으로 느끼고 있으니 이 생명이 끝난 이후에는 내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으며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는 완전한 복락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그 가운데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서 영생의 정의를 살펴봤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정의가 끝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뭐 유효적 원인들, 효과가 있는 원인이나 아니면 최종적 목적까지 이렇게 덧붙인다면 좀 더 완전하고 충실한 정의가 되거든요. 조금 길어요. 그런데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무령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네.
영생이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신자들 속에 영원히 거주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또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의 역사심과 뜻을 아는 참되고 완전한 지식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마음에서 일깨워지는 것입니다. 또 영생이란 참되고 완전한 지혜와 의, 그리고 마음과 뜻의 모든 힘과 능력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데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생이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며 금생에서 이미 시작되고 내생에서 완전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부활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죠.
네. 다 담겨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참된 의미의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왜 그럴까요? 그 증거도 있어요. 증거요? 뭐 당연히 말씀인데요. 먼저는 영생이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시는 것을 뜻해요.
네.
그래서 이런 의미까지 담겨 있어서 이게 완전한 영생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말한 이 내용은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14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네, 이 구절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시는 것이 영생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나왔던 개념 중에 영생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완전한 지혜를 갖는 것이다. 아무튼 그것이 영생에 포함된다라는 건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래요. 이 구절을 보면 영생이란 뭐 사는 것, 뭐 영원토록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는 것이 돼요. 자, 그 다음 아까 그 영생에 대한 정의에 보면 영생은 완전한 의로움이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성경 어디 이런 게 나올까요? 누가복음 20장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천사와 동등하다라는 건 완전한 의를 가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테니까요.
그렇죠. 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었는데 그냥 게으르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영원히 산다. 그럼 그 영생이냐 그랬더니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사무엘행전님께서. 여기 보세요. 영생이란 완전한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생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다음 영생이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포괄한다. 네. 이건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마음이 기쁘다고 말하는데 왜 기쁘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찾아오시기
그래서
때문이겠네요.
네. 주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또 주님을 다시 보기 때문에
아멘.
주님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왜 기쁘냐면 예수님 안에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막 먹고 마시고 영원히 뭐 저기 올라가면은 12명의 처녀들이 너를 함께 즐거워할 거니까 나가서 폭탄으로 죽어 이렇게 말하는 이슬람교 있죠.
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영생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네요.
이 땅에 있는 성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영원에 속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즐거움이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즐겁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영생은 모든 선한 것들이 풍성한 것을 함께 포함해요. 자, 그러면 이런 건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에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영생은 우리가 현재 부분적으로만 누리는 그 선한 것들이 완전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주장은 어디에 나와요?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0절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영생이란 그 어떤 방해거리도 없고 끝도 없는 거야. 자, 이건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누가복음 1장 33절, 다니엘서 7장 27절, 뒤에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영원히 야고보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예, 이런 요소들이 다 있어야지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주장해? 성경에 있잖아. 그렇다는 거예요. 58문의 첫 번째 영생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봤는데 이것도 그냥 끝나지는 않네요. 반론이 있어요.
네, 반론 살펴보겠습니다.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은 영원토록 산다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도 영원토록 산다. 그들도 불멸한 상태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 역시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입니다.
네, 뭐 사실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기 때문에 금방 대답을 할 수 있죠. 뭐 간단히 말하면 뭐 악인도 부활한다며, 부활하면 영원히 산다며, 그럼 그 사람들도 영생이네. 그런 거잖아요.
네.
네. 어때요, 사면행진?
이 반론은 영생에 관한 불완전한 정의를 갖고
예,
고집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고집.
예,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영생이란 그저 불멸하거나 영원히 육체 속에서 계속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고
네.
말했고요. 성령께서 당신의 특별한 역사하심을 통해 신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신령한 생명이고 하늘의 영광과 복락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악인도 부활 이후에 불멸한 상태가 되겠죠.
네.
됩니다. 당연히. 하지만 그들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사망일 거예요.
맞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생명이 어떤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악인들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내어 쫓기고
예, 그렇죠. 그거랑 예. 연결이 돼 있죠. 쫓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과 은혜가 완전히 사라지며
예. 연결되어 있고
없고.
그다음에
영원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연결되기 때문인
그래요.
거죠.
이런 거랑 하나님의 추방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에 관한 무식함과 연결되어 있고 고통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끔.
네.
이들이 사는 게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영생이라고 하냐.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너무 끔찍하죠. 예, 그들의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끔찍한지 성경을 볼까요? 이걸 뭐 영생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마가복음 9장 48절, 마태복음 24장 51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제가 욥기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욥기 25장인가 26장인가. 구더기가 그들을 달게 먹으리라. 구더기에 단 음식이 나와요. 그게 이제 악인들의 결과예요. 구더기에 단 음식. 구더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악인도 뭐 부활 이후에 영생하니까 굳이 네, 말해야 된다면 그들의 그런 말하자면 영생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악인이 한 번 죽음으로써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영원토록 죽으며 끝이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니 에이, 그래 그들도 그런 부활 이후에 영생한다고 하자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반론까지 다 살펴보고 첫 번째 주제 영생이란 무엇이냐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주제 영생은 누가 주시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우리 배웠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다를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베푸신다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또요.
그리고 네.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영생을 베푸시고 성령께서는 자기 자신을 통해 영생을 베푸신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훌륭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박수 쳐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사무엘 형제님께서 말한 것에 관한 성경의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성부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것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5장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아멘. 자, 하나님 중에 삼위 중에 어떤 분께서 살리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생명 주신다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자, 이번에는 똑같은 영생을 성자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들도 있어요.
네.
요한복음 5장 21절, 5장 26절, 1장 4절, 10장 28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네.
이 두 구절에서는 일단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이 영생을 주심이 모두 담겨져 있는 구절이고요.
그렇죠. 아버지도 아들도. 자, 그리고 그 뒤에 구절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이거 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네.
그러면 이 하나님을 3위로 나누어서 말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그 안에 내가는 3위로 보면 어떤 분이에요?
성자.
그렇죠.
하나님이죠.
성자예요. 성자 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 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성령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구절들도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5절, 로마서 8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자, 58문의 두 번째 주제를 마치기 전에 반론이 있어요. 네, 영생은 누가 주시는가 이 주제에 대한 반론이 있는데 사모님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나 복음 사역자들도 영생을 준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들도 영생을 주는 것이다. 입니다.
네. 그러면 저도 영생을 줄 수 있고 사무엘 형제님도 영생을 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 논리로 간다면요. 네,
그래서 이런 반론은 길게 말하면 안 돼요. 말꼬리만 잡으니까. 네. 그냥 성경 하나 읽고 마치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3장 5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성령은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지만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사용되는 도구들이다. 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네, 도구죠. 그냥 네. 도구일 뿐입니다. 반론이 하나 더 있어요. 사무엘 형제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에게 전해지는 능력으로 생명을 주신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다입니다.
네, 이건 앞에 있는 내용의 재발론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바울 도구? 그래, 그러면 예수님도 도구 아니냐, 성자도. 네. 오, 하나님께서 주신 거 받아서 주셨으니까. 네, 이렇게 말하자면 앞에 것의 재발론인데, 그래요. 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에게 전해진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하지만 그것은 본성적이며 영원한 발생, 나음을 통해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성부로부터의 영원한 발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전해지는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고, 사무엘 형제님 참 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도 성자도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맞습니다.
예. 예. 뭐 앞에서 읽긴 했지만 한 번 더 참 위대하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에 대한 가장 확실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26절을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58문 영생의 조목에서 그대는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오늘 혹시 살펴본 내용 중에 뭐 말씀하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 질문이나 뭐 나누고 싶은 거 네, 나눠주실까요?
네, 영생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우리의 신앙이 매우 중요하고 기초적인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의 분명한 목적과 당위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제 죄인들과 악인들의 그 영생이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목사님과 저희가 나눠봤던 것처럼 영생이란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죽은 악인들의 부활은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다라는 것들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네, 제가 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우리 네, 아는 분에게도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조금 안타깝다 이런 마음으로 말한 게 있는데 김밥,
네.
네, 김 싸서 마른 밥에 천국을 붙여서 김밥 천국 뭐 이런 네. 식당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아.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네.
모든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다 있어.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
여기 봤지만 영생이란 어떤 인간의 입장에서 여기서 말한 요소들을 경험하는 거라면 천국은 그 경험하는 말하자면 어떤 장소잖아요.
네.
그럼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이 없이 그저 육신적 관점으로만 여기 모든 음식이 다 있거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하면서 원하는 대로 다 있고 원하는 대로 먹어. 그렇게 100% 나를 만족시키면 천국이다. 그래서 김밥도 파는 김밥 천국. 이게 너무 속상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여전히 이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천국에 대한 위험성도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가끔 나 너무 행복해라고 했을 때 예수님 없이 느끼는 기분 좋음 이런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안 좋다 신앙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배움이 필요하네요.
함부로 쓰는 거죠.
네.
함부로.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안에서 즐겁게